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찾아놔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침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 일을 주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법으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에 대하여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이 내게 올 때로 정해봤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까지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서 임원섭 형제님이 참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도 중간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이 땅에 아픔과 슬픔, 전쟁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이런 게왜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그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런 족장들도 그랬고요. 또 욥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언서를 기록한 우리 성경에 대언서를 기록했던 대언자들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요즘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대언자들은 바라는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거 없이 참 고통 가운데 살다가는 대언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또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우리는 대부분 순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 시대 제자들도 대부분 또 그러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그리고 폭스의 순교사, 이런 책들을 보면 지난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참 목숨을 내어놓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죽임을 당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지금도 고난 중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거리들, 하루하루 골칫거리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수많은 종교들이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을 없애보겠다. 예. 어린아이들도 사는 게 고생이에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요즘에 사는 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수요예배 때인가요? 찬양 그 신청받는데 어떤 아이가 몇장 해가지고 다 폈는데 제목이 고통이 내게 올때 하니까 다 웃었죠. 제가 신청했어서 안 우셨을 텐데 어린아이가 신청한 찬양이 고통이 내게 올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무슨 고통이 있다고 해서 웃으셨겠죠? 예, 그 아이들도 참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대부분 다 사실 우리가 자초한 고난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온 고난들이고 때로는 올바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과거에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꼬아놨던 그런 실타래들을 다시 원복시키면서 발생하는 고난들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지금 저런 모습으로, 그리고 저런 생각으로, 그리고 저렇게 살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를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들 중에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고난을 심하게 겪고 있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든 또 알지 못했을 때든 우리가 잘못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볼때그 아픔을 나누고 동참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귀한 지식의 토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그 고난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지체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대부분 어려움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와 또 믿음이 없었던 나의 과거의 그 결과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무엇이 남아있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거기서부터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막 방방 뛰고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통과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렇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고난이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그건 부끄럽거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 중에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고난 안으로 뛰어들겠어 이렇게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예, 뭐 젊어서 고생은 뭐라 그러죠? 사서도 한다 하지만 진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돈 주고 고난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런 뭐 그것도 없는데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에요. 특히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들을 되돌리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건 참 좋은 고난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째 같은 고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내려주셔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는 것과 또 그 고난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지금은 너희가 필요가 있어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의 유익이 없어요. 어려움이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어렵죠. 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뭔가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참 고난이 끝나도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끝난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고난이 다시 오게 돼도 똑같이 또 고난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고난 안에서만 바둥바둥하고 그냥 고난 자체에 매몰되어 그 고난 밖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 고난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 고난 안에만 눈이 딱 고정되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만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고난이라면 주님은 그걸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으신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돼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오명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안되고 아주 잘 설계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욱 귀한 것이고 이 고난을 잘 활용하시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옛사람은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은 살리셔서 계속 먹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진리가 나의 새사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는다? 낭비한 거예요. 고난을 통한 뒤에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다? 아, 그 고난 쓸데없이 고난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서 끝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내려오시든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을 그때 내 손아귀에 단지 몇 푼의 돈만 남아있고 얼마간의 자존심만,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있고 뭐 그런 상황일 뿐이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형편없이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은 더 악에 바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찌르고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배울 이 귀한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 힘으로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꾸역꾸역 버티다가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그런 거 좀 털어내고 괴로운 일 좀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귀한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아주 당당하게 통과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왔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고난을 당당하게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끝난 뒤에, 고난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주 거룩한 고난을 받아야만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다 미숙해요. 다 자기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찬장을 뒤엎어서 깨거나 말 안 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갈 때 우린 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영광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고난을 이렇게 당당하게 통과했던 인물을 한 명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욥이에요, 욥.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와 최근에 교제하신 분들은 몇 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가장 의로웠던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진수 아나? 진수 어디 갔나? 진수 어디 갔어요? 이 세 사람. 노아와 욥과 또 다니엘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일 만큼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의 의로움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뺏어가면 이 욥은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모든 아이들을 잃었고 아내까지 자기를 욕하고 떠났고 자기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두 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욥기 뒤쪽에 가면요. 그가 그렇게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된 것과 이렇게 회복된 것은 정말로 그가 그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웠음을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대단하게 잘 믿어서 막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도 주님을 뭐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뭐 재산도 몇 배가 되고 자식들도 두 배가 됐다. 그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딱 보셔도 너 정말 잘 믿네. 너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잘 믿네.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뒤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너 빨리 회개해.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 재촉을 했잖아요. 욥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그 욥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자기 몸이 종기로 가득 차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거 원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받았어야 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욥이 그때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욥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배웠던 것이 그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움을 씻어주셨고 그의 낮아진 것들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고난은 버티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욥과 같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면서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은 그냥 버티고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그냥 뭔가를 부여잡고 있으면 나의 이 악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참 경제가 힘들고 참 남녀 간의 갈등도 많아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이런 어려운 것들 가운데에서 더더욱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돈밖에 없다 이런 것도 배워가지 않아요? 우리는 참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꼭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이 고난을 허용해 주신 주님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까 이모섭 평제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나는 당신을 싫어해요. 증오해요. 내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루 말할 수 없고 즐겁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닌데요. 조금 뒤쪽에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거룩함은 우리 모든 고난의 인생이 끝난 뒤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로써 다 태워지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에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이 만찬이 끝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각 사람은 그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 이것이 우리의 행위인데 이 행위들이 불로써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남을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요. 나무나 건초나 집은 다 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것까지 다 타버리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얼마나 참된 경배자로 세워지는가 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은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셨죠. 이 보석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 얼마나 힘써 싸웠는가가 보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나 건초나 집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들이 그냥 다 그렇게 뭉퉁그리져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의 싸움, 이 땅에서 분투가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기를 원하지 그 누구도 나무와 건초나 집이 몽땅 타버려서 재만 남아있는 걸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 우리 모두가 참된 경배자로 세워져 있어서 정말 그 단련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로 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중에 거룩함이 남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은 거기에서 배우셔서 거기에서 믿음의 길들이 쌓여진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불로 테스트할 때 금으로 남으시겠어요? 은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보석으로 남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건초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남아서 싹 타버려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육신으로 버티지 마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참된 경배자로 우리가 다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옛사람의 속박 속에서 우리의 열망은 세상을 향하여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생겼고 이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열망을 걷어들이고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열망이 그리스도께 가지 않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열망을 그리스도께 두십시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기억하며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